회개를 통한 더큰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순종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시고 장래의 소망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1차 스룹바벨 538년에 귀환을 하였었고 2차로 에스라 458년에 귀환을 했었고 또 3차로 느헤미야가 444년에 포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의미를 각각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스룹바벨의 포로 귀환 그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렇죠? 성전이 재건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했고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배의 신앙,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포로 귀환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전 재건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 그렇게 잘못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섬기는 그 일에 지도자들부터 앞장서서 행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내면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3차 느헤미야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하게 하시면서 외부로부터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느헤미야는 정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개혁 운동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손잡고 함께 신앙개혁뿐만 아니라 사회개혁까지 안식일이라든지 11조 제도라든지 또 이방 여인을 축출하는 그 문제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사회 제도까지 다 철저하게 개혁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각각의 의미가 있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10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1장부터 좀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6장까지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내용이죠. 그리고 6장 말미에 전혀 상관이 없을 듯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7장부터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오늘 읽었던 10장 마지막까지 신앙개혁 운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재건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성전 재건 건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와서 신앙개혁 운동을 함으로써 내면의 회개를 통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끝나고 유월절 지켰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있어서 결정적인 키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던 그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 피였습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 피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과 신앙개혁 운동 사이에 이 유월절 내용을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이 성전의 회복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사실상 이 내용에 담아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지금 성전을 완공한 이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 그리고 모세의 성막 그 이전에 어떤 성전보다도 그 영광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재건한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만큼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세의 성막은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막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도 완공되고 난 다음에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안치시키고 그리고 찬양을 제사장과 노래한 사람들이 불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포로 귀환하고 나서 다시 지었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전 성전보다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 더 큰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유월절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는 모든 자들이 성전이 되는 그 놀랍고 영광스럽고 획기적인 새 성전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솔로몬 성전보다 모세의 성막보다 더 영광스러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성전 시대를 새 성전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크게 그림을 보았을 때 지금 에스라가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 이 장면을 보면은요 어떤 생각을 드냐면 그 놀라운 새 성전 시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꽃단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새 성전 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400년 뒤면, 곧 400년 뒤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인데 그때 이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회개라는 것,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때 설교한 내용 중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 그 놀라운 성전의 영광을 맛보는 것,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회개가, 회심이, 죄를 깨닫는 것이, 죄를 슬퍼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좀 보게 됩니다. 저는 에스라의 회개 운동을 좀 보면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8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철저하게 이방 문화, 우상 숭배를 행해 나가던 그 사람들을 114명 조사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이 538년에 1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포로 2차 귀환은 458년입니다. 약 한 79년 정도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하면서 와 이제 우리가 회복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도 끝나기도 채 이 사람들은 제사장부터 레위인 노래 성전에서 노래한 사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자기 조상들이 죄악 가운데 범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심판을 받았던 죄를 다시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제사장 중에서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예수와는 여러분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손을 잡고 성전 재건을 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재건을 했던 대제사장의 가문이 으뜸이 되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나타납니다.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돕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역시나 빠지지 않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입니다. 성가대원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에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그 타락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내면 깊이 만연되어 있는지를 에스라가 보면서 통탄하면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만 너무 부각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죄로부터 예외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나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회개하며 뉘우치며 말씀으로 거룩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에스라가 개혁하는 모습이요 아주 단호합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아주 자세가 절연합니다. 어저께 말씀 속에서도 9장 3절에 에스라는 속옷을 겉옷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자기의 수염과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근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근심하는데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에스라가 다 모이라고 했거든요. 3일 안에 예루살렘 광장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빚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지금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모든 백성들이 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불쾌할까 봐 눈치 보지도 않습니다. 타협의 길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죄를 끊든지 공동체에서 끊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15절 보니까 요나단, 야스야, 무슬람, 사뿌대라고 하는 이 반대자들이 등장합니다. 반대자들이 일어나도 16장에 보니까 제사장 에스라는 여전히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3개월 동안 이방여인을 다 조사했습니다. 이방여인을 맞이한 자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반대자들이 일어나도 묵직하게 변함없이 꿋꿋하게 그 개혁의 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죄를 슬퍼하는 모습과 금식하는 모습과 아주 절연한 자세로 단호한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그치라고 명령하는 그 모습과 반대자가 나타나도 일관되게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조금만 더 기다리지. 여러분 13절, 14절, 16절을 보니까요 죄는요 어마어마하게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살펴볼 세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13절, 14절, 16절의 내용이 뭐냐면 에스라가 그렇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비 내리는 때입니다. 큰 비는 이른 비를 말합니다. 이 10월 초하루잖아요. 9월 마지막에서 10월 초하루잖아요. 이때는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는 농작물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아주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중요한 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1월, 2월에 내리는 이제 식물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가 되겠죠. 이 이른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비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요. 에스라가 다 모여라 해서 광장에서 비 맞으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서 3개월간에 걸쳐서 114명의 그 죄인들을 드러내고 그 방백들, 장로들, 제사장 앞으로 나오게 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말씀 보니까 44절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지금 이방 여인을 취한 이 죄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만큼 끊기 어려운 죄이고요. 사회 깊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그 땅에 와보니까 이미 토착민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사실 뜨내기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이 이방 여인들, 이방 민족들, 그들과 쉽게 섞여야만, 정략적인 결혼을 해야만 삶에 안정이 있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그런 결혼들을 했겠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로 인해서 내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다면 그게 수십 년에 걸쳤는데 그게 끊어내고 내보내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죄는 그만큼 끊어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 깊숙이 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서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 죄는 너무나도 끊어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성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순수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아침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 기도를 하실 때 이제 십자가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가셨어요.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명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주님께 자백하고 그러한 순결한 삶으로 나아갈 때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성령에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죄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단호하게 절연한 자세로 회개하였던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에스라처럼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 깊숙이 뿌리 내려서 익숙해 있는 내 삶이 되어버린 내 몸이 되어버린 그 죄를 하나님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